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돌아가자 돌보시는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한 후에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주일인지라 좀 덜 어색하실 것 같은데 아직도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많이 힘드실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텅 빈 의자를 보면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직은 많이 어색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 일상의 삶들도 참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식구들이 어디 안 가고 옹기종기 집에 모여 있다 보니까 뭐 삼식이 또 사식이 또 종간나 그러니까 종종 간식까지 먹는 이 사람들까지 생겨나니까 수발을 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어머니들은 아이들 공부에 또 함께 놀아주기까지 해야 되니까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짠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애들은 애들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소망이라는 단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 소망 말입니다. 사람들은 특이하게 이 소망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그래서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이 먹지 않고 40일을 견디고 또 물 없이 8일을 살고 또 공기가 없어도 8분까지 버틸 수 있지만 소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정의하였는데 그 뜻이 소망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학자 조지 스위팅과 같은 의미의 말을 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소망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으로 그 생을 연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질문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과연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자명한 이치라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무엇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사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들은 대답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 1번의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해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목적을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요리 문답이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리의 분명한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우리의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는 달리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도 가끔씩은 하나님을 소망의 주체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가 소망의 주체가 되어 그 소망의 내용들을 결정하며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소망의 대상으로 품고 반대로 정작 소망해야 할 것들을 외면하면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룻기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대신 스스로 소망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룻기에는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룻기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설교의 큰 제목이 하나님을 소망하라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가문을 살리고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살리며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까지 연관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를 강해하는 동안 설교의 큰 제목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행은 인간 스스로가 소망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때 시작이 되는데 룻기의 배경이 딱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면서 룻기의 배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룻기의 배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법과 식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룻기 그 앞에 책인 사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 말은 각자가 모두가 소망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소망을 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소망을 정하고 스스로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의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농사가 전부인 시대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게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고 대량의 실업자들이 발생해서 이 사회 기반을 흔드는 것과 같은 일이 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압으로의 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이 결정이 결코 쉽게 내린 결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가족들과 친척들이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뒤로 밀어둔 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고 오로지 자녀들에게 그 땅을 물려줘야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데 모압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선물 기업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것을 결정한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근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사한 믿음의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쉽게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아마 고심과 고심과 고심 끝에 결정을 한 내용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생각해 보아서 모압으로의 이민은 그리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서 살아야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베들레헴보다는 이 모압 땅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소망이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것보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 모압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소망 있는 일이다라고 이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역시 사사기 21장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엘리멜렉의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엘리멜렉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엘리멜렉은 분명히 자신과 가족들에게 제일 좋은 그리고 가장 소망이 있는 결정을 고심했을 것이고 그 결과 모압으로의 이민이 최선을 향한 결정이라는 이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이 최선이라 생각하면 그래도 스스로 안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엘리멜렉은 최선을 다한 결정이니 아마 만족하며 이 모압의 이민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하는 것이 최선을 다한 신중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의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으로의 이민은 하나님을 전혀 소망하지 않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결정이 하나님을 전혀 소망하지 않았다는 결정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모압은 모세 때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고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게 도움을 청하여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부탁을 했는데 먹을 것은 내어주기는커녕 자신의 주술사인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압은 앞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 나라, 그 모압으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이 광야를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엘리멜렉 역시도 그의 조상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소견대로 소망을 결정하니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결정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소망을 위해 그리고 소망을 붙잡고자 모압을 향한 이민이었지만 그 소망은 이내 불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소망의 근거인 아버지를 떠나자 곧바로 불행이 시작됐던 것처럼 엘리멜렉에게도 곧바로 불행이,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민을 주도하였던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두 아들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 이 남편은 가정의 모든 소망의 근거인 것이 분명한데 이 소망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힘든 이민의 삶을 이제 이 아내 혼자서 나오미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라면 얼른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나오미는 여전히 모압에서의 삶을 고집합니다. 나오미에게는 아직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나오미에게 소망이 되는 한 모압에서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나오미가 분명히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어가고자 두 아들에게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잠깐 모압에서의 삶이 익숙할 10년이 지난 쯤에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식이 생길 겨를이 없을 조차 빨리 죽은 것입니다. 이로써 나오미의 모든 소망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삶의 비참함과 허무함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의 근거로 두지 않는 삶은 나오미처럼 텅 빈 삶을 살게 합니다. 아니, 이미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부터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텅 빈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엘리멜렉 때문에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때문에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착각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온 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자 자신의 소망 없는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모든 근거들을 흔드시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소망의 근거로 바라보지 않고 계속 그것에 고집하는 순간 하나님께 돌아갈 결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흔들며 하나님께 돌아갈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소망의 근거가 없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의 근거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소망의 근거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사라지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십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의 목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흉년에 양식을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니 백성들이 양식을 얻게 되었다는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는 히브리어가 파카드인데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실 때 그리고 일을 시작하실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1장 1절에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보시자 이 사라가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자, 사라를 돌보시자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할머니를 임신케 하였던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제는 나오미가 떠난 베들레헴에 임하게 되자 양식을 내지 못했던 불임의 땅인 베들레헴이 곡식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라는 결단을 나오미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에게 조금이라도 소망할 것이 남아 있었다면 나오미는 절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향은 성공을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나오미처럼 인생이 바닥이 난 경우에는 바닥을 친 사람들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고향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파카드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왕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겠다 결정하시기 전에 베들레헴을 돌아보셔서 그 베들레헴의 양식을 주셨다면 엘리멜렉이 과연 모압으로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면, 그리고 양식을 백성들이 얻게 되었다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오미가 지금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나오미가 모든 소망이 끊어진 후에 베들레헴을 돌보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어 파카드, 즉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꽤나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상황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자, 하나님이 파카드 하시자 사라가 이삭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영어 성경 NLT를 보면 6절에 하나님이 돌보시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The Lord had blessed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또 다른 뜻으로 벌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편 59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여기서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할 때 이 벌하소서라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복을 받을 때도 사용이 되지만 징계와 벌을 받을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람에게 축복으로 나타나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벌과 징계로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카드 하시면 불임의 여성이 아기를 갖고 불모의 땅에 곡식을 내는 축복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또한 파카드 하시면 흉년이 들고 고난을 겪는 아픔 역시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1절을 보셨는데 1절을 보시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하나님의 돌보심, 즉 하나님의 파카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순종을 하면 너희들이 풍성하게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래서 떡 반죽 그릇 모든 그릇에도 넘치게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벌이 바로 흉년입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철과 같이 그리고 땅이 놋과 같이 되니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이 말은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을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지금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년이 축복의 돌보심이라면 흉년은 징계의 돌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이 흉년 때문에 더 이상 베들레헴에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떠난 그때에도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으로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의 근거로 삼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소망의 근거로 삼으니 하나님의 흉년의 돌보심을 보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의 땅으로의 이민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파카드의 단어를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흥교회 오면서 이렇게 빈 의자를 보며 설교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저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그 화면으로조차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린 후에 너무 힘들어서 이 빈 의자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뽑아 붙이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 마음이 얼마나 다운되고 우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평일에 헌금을 하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반가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찬양팀에게는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라도 금요일 날 볼 수 있어서, 그래도 주일 날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 식구들 중에 가게 문을 닫으신 분은 없을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잘 버텨야 될 텐데 버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그렇게 힘든 흉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풍년의 돌봄은 아니지만 흉년의 돌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너무 힘들지만 돈을 주고 배울 수 없는 너무 값진 것들을 엄청나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감흥 없이 당연히 드렸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까이 가며 웃으며 악수하는 좀 별것 아닌 것 같은 인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으로 목을 메어 갖고 있는 물질, 건강, 의료,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실하고 허약한 것인지를 철저히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망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건 역시도 가 가슴 사무치도록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움과 깨달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흉년의 돌보심으로 돌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함없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흉년의 징계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소망의 근거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나 돌아보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얼른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고쳐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붙잡으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더 나아가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긴 나오미를 일으켜 세웠던 하나님의 돌보심, 그 파카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